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방송은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그리고 매일 아침 4시부터 6시까지, 또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세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비오의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만나지 못할 경우 즉시 중국에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날 미국의 경제전문 C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과 만나기로 예정돼 있고 만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중국의 공샹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 브리핑에서 미중 정상회담과 관련해 구체적인 소식이 있다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6일 중국산 제품에 대한 추가 관세 부과 여부를 주요 20개국 정상회의 이후 2주 안에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일본 오사카에서는 오는 28일부터 이틀간 미국, 중국, 일본, 한국, 인도, 멕시코 등 주요 20개국이 참가하는 20국제회의가 열립니다. 한국 문재인 대통령은 10일 조만간 남북대화와 미북대화가 재개될 것으로 믿는다고 말했습니다. 핀란드를 방문한 문재인 대통령이 이날 헬싱키의 대통령구에서 열린 공동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하노이 회담이 합의 없이 끝났기에 대화가 교착상태가 아니냐는 염려가 있는 것으로 알지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서로 간 신뢰와 대화 의지를 지속해서 표명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핀란드의 중재 가능성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3차 북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북미 간 대화가 이루어지고 있어 3국의 주요가 주선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라고 보지만 혹시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핀란드의 도움을 청하겠다고 답했습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때문에 세계 경제에 위기가 닥칠 수 있다고 주요 20개국 재무장관들이 밝혔습니다. 9일 일본 후쿠오카에서 폐막된 G20 재무장관 중앙은행 총재 회의에 참가자들은 공동 선언문에서 세계 성장 흐름이 내년까지 완만한 회복세를 보이겠지만 무역 갈등과 지정학적 긴장으로 위험 요인이 상존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선언문을 주도한 브리노 루메르 프랑스 재정경제부 장관은 미국과 중국이 실질적 전면적 무역 전쟁에 가까워지고 있다면서 이런 상황이 경제 위기, 성장 결핍 그리고 전 세계 성장 둔화로 이어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와 관련 울라프 숄츠 독일 재무장관도 상황의 불안정성 때문에 우리의 근본적인 경제 지표가 영향을 받는 점을 알고 있다며 미국과 중국 그리고 미국과 유럽연합 통상 갈등에서 탈출할 길이 있기를 희망한다고 말했습니다. 국제원자력기구 IAEA는 이란 핵과 관련해 긴장이 고조되는 것을 우려한다고 10일 밝혔습니다. 아마노 유키야 사무총장은 이날 오스트리아 빈에 있는 IAEA 본부에서 한 연설에서 이란 핵 문제와 관련해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대화를 통해 현재의 긴장 상황을 해소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이란은 최근 농축우라늄 생산을 가속하고 있다고 IAEA 측은 밝혔습니다. 아마노 유키야 IAEA 사무총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이란의 농축우라늄 생산에 속도가 붙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구체적으로 우라늄 농축 속도 등 자세한 내용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앞서 이란 당국은 저농축 우라늄 시설이 있는 나탄지에서 우라늄 생산 속도를 4배로 높였다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란은 지난 2015년 7월에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러시아, 중국 등 6개국과 핵합의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지난 4월 일본 자위대 F-35 전투기가 바다에 추락한 것은 기체 결함이 아닌 조종사의 착각이 원인인 것으로 보인다고 일본 당국이 발표했습니다. 이와야 다케시 일본 방위상은 10일 기자회견에서 종합 분석 결과 기체에 이상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극히 낮고 조종사가 평형감각 상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또 사고기 교신 내용과 같은 기종의 전투기 점검에서도 기체 문제는 확인되지 않았다며 추락 사고 당시에도 F-35 전투기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심대한 불안과 심려를 끼쳐 면목이 없다고 사과했습니다. 사고기는 지난 4월 9일 훈련을 위해 이륙했다가 기지에서 130km 떨어진 해상에서 연락이 끊기며 사라졌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최원기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11일 화요일 아침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진행의 이은영입니다.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사회관계망 서비스 SNS에 자녀 사진을 올리는 부모가 많습니다. 이에 따라 공유한다는 뜻의 셰어와 부모를 뜻하는 페어런츠를 앞에 셰어렌팅이란 말이 나오기도 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셰어렌팅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5살 아이가 생일을 맞을 때까지 1,500여 장의 얼굴이 온라인에서 공유된다고 합니다. 인터넷에 자녀의 모습을 공유해 육아 조언을 얻고 사회적 연결망을 넓힐 수 있어서 부모들이 선호한다는 거죠. 그런데 팔로워들이 몇백만 명 있는 유명인들이 소셜미디어에 자녀들의 사진을 올리면서 찬반 논란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얼마 전 미국의 유명 여배우 기네스 펠트로는 SNS에 딸과 함께 찍은 사진을 올렸다가 딸에게서 공개 항의를 받았습니다. 자신의 동의 없이 아무것도 올리면 안 된다는 건데요. 해당 게시물에는 딸이 허락하지 않은 게시물을 올리면 안 된다는 입장과 엄마로서 그만한 권리는 있다는 편으로 나뉘어 수천 개의 댓글이 달렸습니다. 문제는 인터넷에 올린 생일 파티 사진만으로도 자녀의 생일 날짜와 더불어 장소를 파악할 수 있고요. 아이들의 이미지가 범죄에 악용될 수 있다는 겁니다. 최근 10대들은 부모들이 올리는 자신들의 사진에 공개적으로 불만을 터뜨리고 있는데요. 한 중국 어린이는 안면 인식 기술 때문에 얼굴 이미지가 여러 가지로 이용돼 자신들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도 지적했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하고 정확한 미국 소식과 세계 소식 전해드리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지구촌 오늘, 아메리카 나우에 이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들려드립니다.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날씨 소식입니다. 워싱턴은 현재 23도로 흐린 날씨를 보이는데요. 북한은 오늘 가끔 구름 많겠지만 북부 산지는 낮부터 오후 사이 곳에 따라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20mm가 되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5도에서 15도, 낮 최고 기온은 17도에서 26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습니다. 지역별 기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양은 14도에서 26도, 신의주는 15도에서 25도 기온 분포 예상됩니다. 개성은 14도에서 26도, 함흥 13도에서 22도, 청진 지역은 11도에서 18도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날씨 알아봤고요. 노래 한 곡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사랑이 우리를 함께 있게 할 거예요. 언제라도 날 생각해 주세요. 혼란스러워하지 말고 강해져야 해요. 노래하는 Love Will Keep Us Together 들어보시죠. 캡틴 앤 테닐이 부릅니다.
'Cause I'm 살아있는 뉴스. 손에 잡히는 뉴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세계 여러 나라의 주요 소식을 전해드리는 지구촌 오늘입니다. 지금 이 시각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지 김현숙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미국과 멕시코가 지난주 타결한 이민 관세 합의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일각에서 나오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하지 않은 중요한 합의가 있으며 멕시코 입법부의 비준을 기다리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습니다. 홍콩에서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주말 중국에서 대학 입학시험 가오카오가 치러졌는데요. 수험생들이 첨단 과학 관련 전공에 관심을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첫 소식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미국과 멕시코 이민 관세 합의를 옹호하고 나섰군요.
네, 트럼프 대통령이 10일 아침 일찍 트위터에 글을 올려서 지난주 멕시코와 전격 체결한 이민 관세 합의를 비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트위터에 멕시코와 또 다른 매우 중요한 이민 안보 관련 문서에 이미 서명했으며 머지않은 장래에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멕시코 입법부의 비준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이 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멕시코 의회의 표결에서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진 않지만 멕시코 의회가 이를 비준하지 않으면 관세는 다시 부과될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전날에도 비슷한 글을 올리지 않았습니까?
예, 맞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9일에도 트위터에 중요한 건 전날 보도자료에서 언급되지 않은 것들이 있다는 점이라면서 특히 한 가지는 이미 합의가 됐고 적절한 시기에 발표할 거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틀 연속 트위터에 비슷한 글을 올렸네요.
예, 미국과 멕시코 간 합의에 대한 언론의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 이와 무관하지 않은 걸로 보입니다. 지난 주말 뉴욕타임스 신문은 제일 먼저 복수의 양국 당국자를 인용해 이번 합의는 멕시코가 과거에 제안했던 내용으로 지난 몇 달간 양측이 협의한 사항이라며 새로운 합의가 아니라는 취지의 기사를 올렸습니다. 이후 다른 매체도 소식통을 인용해서 양국 합의에 담긴 발표 내용 중 많은 부분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고 지적했는데요. 자, 그러자 트럼프 대통령이 아직 공개하지 않은 새로운 합의가 더 있다며 반박하고 나선 겁니다. 하지만 뉴욕타임스는 보도 내용이 사실이라고 맞서고 있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의 합의를 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론과 충돌하는 양상인데요. 미국과 멕시코 정부가 이민 관세 문제에 합의한 게 지난 주말이었죠.
예, 그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7일 트위터에 멕시코와의 합의를 전격 발표했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서 이 멕시코와의 새 합의에 모두 큰 기대를 하고 있다며 지난 수십 년간 존재하지 않았던 미국과 멕시코 간의 새로운 협력이 이제 시작된다며 합의 사실을 알렸습니다.
미국과 멕시코 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합의가 체결된 겁니까?
미 국무부가 발표한 미국과 멕시코의 공동선언문에 따르면 미국은 멕시코에 부과하기로 했던 관세를 무기한 연기하고요. 그 대신 멕시코는 미국으로 유입되는 불법 이민을 막기 위해 남쪽 국경 전역에 국가방위군 6천 명을 배치하는 등 전례 없는 조치에 나서고 또 망명을 원하는 사람들의 서류 신청 기간 멕시코에 머무르게 했습니다. 그리고 두 나라는 90일간 후속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는데요. 하지만 멕시코의 조처들은 이미 시행 중이거나 새로울 것이 없다고 언론이 비판하고 나선 겁니다.
당초 미국은 이번 주 바로 10일부터 멕시코에서 들어오는 제품에 대해서 관세를 부과할 계획이었죠.
네, 맞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그동안 온드라스나 과테말라 등 중남미 지역에서 들어오는 불법 이민자 행렬을 막기 위해 멕시코 정부에 적극적인 조처를 요구해왔는데요. 멕시코 정부의 조처가 미진하다고 판단됨에 따라 10일부터 멕시코산 제품에 대해 5%의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미국 정부는 향후 멕시코 정부의 조처를 보고 매달 5%씩 관세를 인상해서 10월에는 25%까지 올릴 방침이라고 발표했는데요. 멕시코 정부는 지난주 외무장관으로 구성된 대표단을 워싱턴으로 파견해서 미국 정부와 협상을 벌여왔습니다.
멕시코 정부로서는 어쨌든 일단 급한 불은 끈 셈이네요.
그렇습니다.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멕시코 대통령은 협상 타결 다음 날인 8일 멕시코 북부 접경 도시인 티오아나에서 미국과의 협상 타결을 축하하는 집회를 가졌습니다. 이 집회에는 수천 명의 멕시코 시민들이 운집했는데요. 오브라도르 대통령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서 멕시코가 국가의 존엄을 지켰다고 역설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우호 관계 중요성도 강조했습니다.
미국 정치권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그간 트럼프 대통령의 멕시코 관세 부과 결정에 우려를 표명해왔던 공화당 의원들은 반기고 있습니다. 미치 맥코넬 상원 공화당 대표는 성명을 발표하고 새 관세 조처로 미국인 가정에 영향을 끼치지 않게 됐다며 좋은 소식이라고 환영했는데요. 자, 반면 버니 샌더스 의원 등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 관세 부과를 협박한 후 별 내용도 없는 협상 타결을 발표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 혼자의 행동이 오히려 이민 위기를 더 악화시켰고 이는 백악관의 훌륭한 정책이 아니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지구촌 오늘 다음 소식입니다. 홍콩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군요.
예, 홍콩 시민들이 범죄인 인도 법안 상정을 두고 9일 이에 반대하는 대규모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날 홍콩 시내에는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수많은 시민이 쏟아져 나와서 범죄인 인도법에 반대하는 구호를 외치며 정부 청사까지 가도행진을 했는데요. 이번 시위는 최근 몇 년 새 홍콩에서 열린 가장 큰 규모의 행사였습니다.
범죄인 인도법이 뭐길래 이렇게 홍콩 시민들이 대거 거리로 나온 건가요?
예, 현재 홍콩 정부는 중국을 포함해 마카오 등 범죄인 인도 조약을 체결하지 않은 나라나 지역에도 사안에 따라서 범죄인들을 인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 법안은 오는 12일 홍콩 입법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인데요. 이 홍콩 야당과 시민단체는 중국 정부가 반체제 인사나 인권운동가를 중국 본토로 송환하는데 이 법을 악용할 수 있다며 우려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상보다 훨씬 많은 시위대가 참여했네요.
네, 주최 측은 당초 50만 명을 목표로 삼고 시위를 준비했는데요. 예상보다 훨씬 뜨거운 참여 열기를 보이며 시위 참가자가 100만 명은 넘은 것으로 주최 측은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홍콩 경찰 당국은 최대 24만 명이 참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시위가 하루 종일 계속됐다고요?
예, 시위대는 이날 낮부터 밤이 될 때까지 홍콩 주요 거리를 가득 메우고 범죄인 인도법 반대 구호를 외쳤는데요. 많은 시위자가 홍콩 우산 혁명의 상징인 노란색 우산을 들고 시위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한 시위 참가자는 범죄인 인도 법안이 통과된다면 홍콩의 민주주의와 표현의 자유는 큰 타격을 받게 될 거라고 우려했습니다.
시위 과정에서 충돌은 없었습니까?
예, 시위 참가자들과 경찰 사이에 여러 차례 충돌이 있었습니다. 시위대 일부는 설치된 간이 울타리를 던지며 홍콩의 입법회 건물에 들어가려고 시도를 했고요. 경찰은 경찰봉과 최루가스를 사용하며 맞섰습니다. 이 과정에서 일부는 다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홍콩은 일국 양제 원칙에 따라서 독립적인 사법권을 갖고 있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홍콩은 지난 1997년 영국으로부터 중국에 반환됐는데요. 자, 그러면서 오는 2047년까지는 일국 양제 원칙에 따라 이 독립적인 사법권을 인정했습니다. 하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홍콩의 자치권을 침범하는 사례들이 늘면서 중국 정부에 대한 반발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홍콩 행정장관에 대한 불만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고요?
예, 홍콩의 수반격인 행정장관은 중국 정부가 임명하는데요. 지난 2017년 캐리 람 행정장관이 들어서면서 급격한 친중국 행보를 걷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홍콩에서는 최근 몇 년 새 행정장관 직선제를 요구하는 이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이번 시위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까?
예, 그대로 강행한다는 입장입니다. 캐리 람 행정장관은 12일 기자회견에서 이 범죄인 인도 법안은 홍콩의 정의를 지탱하고 홍콩이 다른 나라 지역과 함께 범죄에 맞서 나가야 하는 이 국제적인 의무를 다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구촌 오늘 마지막 소식입니다. 중국에서 지난 주말 대학 입학시험이 치러졌죠.
그렇습니다. 중국에서 가오카오라고 부르는 대학 입학시험은 세계에서 가장 많은 학생이 동시에 시험을 치르는 시험이자 가장 치열한 시험으로 유명합니다. 매년 6월 7일과 8일 이틀에 걸쳐서 중국 전역에서 시험이 치러지는데요. 올해 응시생은 1,030여만 명으로 10년 만에 1,000만 명을 돌파했다고 중국 교육부가 밝혔습니다.
올해는 응시생이 특히 많았네요. 예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 가오카오 특징으로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올해는 독특한 문제가 많았다고 합니다. 중국관영 글로벌 타임스에 따르면 예술과 과학이 결합되거나 철학적인 사고가 뒷받침돼야 하는 질문, 창의성을 요구하는 질문들이 많았다는 건데요. 뭐 예를 들어 수학 문제에 구름 모양의 좌표축이 등장하는가 하면 비너스상의 황금 비율을 이용해서 사람의 키를 맞추는 문제 등이 나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단순히 암기에서는 풀기 어려운 문제들이 있었네요.
맞습니다. 이 전문가들은 혁신과 분석 능력이 가오카오의 새로운 지향점이 되고 있다고 분석했는데요. 자, 이렇게 대학 입시의 방향도 바뀌고 있지만 수험생들의 관심사 역시 혁신을 추구하는 첨단 기술 분야로 향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학생들이 그쪽으로 전공으로 선택을 한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매년 수험생들은 6월 말이나 7월 초에 대학 입학 원서를 내는데요. 자, 인민일보가 9일 올해 인기 있는 전공 과목 목록을 발표했습니다. 예전에는 금융이나 경영, 보험 등이 전도가 유명한 전공으로 분류됐었는데요. 하지만 올해는 자동화나 컴퓨터과학, 인공지능, AI, 이 초미세전자학 등 첨단 기술 관련 전공이 인기 전공으로 떠올랐다고 합니다.
중국에서 이런 첨단 기술 전공 바람이 불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인가요?
작년에 중국 교육부가 AI 혁신 행동 계획을 발표하면서부터라고 합니다. 이 AI 혁신 행동 계획은 인공지능 관련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목적으로 마련된 정부의 정책이지요.
그런데 첨단 기술 전공을 선택하는 학생들이 많다는 건 관련 학과가 많이 생겼다는 말이겠죠?
예, 맞습니다. 중국 교육부는 중국 본토 내 38개 대학이 AI 관련 단과대를 개설했고요. 101개 대학이 로봇공학과 개설 인증을 받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 203개 대학엔 미래 경쟁력을 좌우할 데이터과학과 빅데이터 기술 전공이 있다고 하는데요. 자, 앞으로 중국은 계속 첨단 기술과 기초과학 연구에 중점을 둘 전망입니다. 이 전문가들은 오늘날 중국에 가장 필요한 것은 제조업과 이 첨단 기술에 숙련된 인력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 지금 미국과 중국이 무역전쟁을 벌이는 와중에 첨단기술 분야에서도 갈등을 빚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대표적인 외가 화웨이사와 관련된 논란입니다. 전년달 미국 정부는 중국의 통신장비 업체 화웨이와 계열사를 거래 제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화웨이의 통신장비가 중국 정부의 간첩 활동에 악용된다는 이유에서였는데요. 이에 따라 미국의 주요 기업들이 화웨이의 부품과 소프트웨어 공급을 끊었고요. 영국과 일본 등의 기업들도 미국 정부의 결정에 뒤따랐습니다.
중국은 여기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습니까?
예, 자국 기업 보호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9일 국가발전기획위원회가 기술안보관리제도를 만들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지 않았지만 이 관리 목록을 작성하고 있다는 건데요. 이 신화통신은 미국이 특정하진 않았지만 일부 국가가 중국의 기술을 활용해 중국의 발전을 저해하는 걸 절대 용납할 수 없을 거라고 전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국가기술안보관리 목록을 만드는 건 중국의 핵심 기술 개발을 가속화하는 국가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튼튼한 보호벽을 세우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네, 지구촌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현숙 기자였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생한 미국 뉴스를 전해드리는 아메리카 나우 시간입니다. 부지영 기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어떤 소식들이 있습니까?
네, 연방 법무부가 특검 보고서 증거 자료를 하원 법사위원회에 제출하는 데 동의했다고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밝혔습니다. 캘리포니아가 주 단위로서는 처음으로 성인 불법 이민자 일부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미국 방산업체 레이시온과 항공 관련 업체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가 합병을 추진하는 소식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첫 소식 보겠습니다. 연방 법무부와 하원 법사위원회 사이에 합의가 이뤄졌다고요?
그렇습니다. 법무부가 러시아 스캔들 수사 과정에서 로버트 밀러 특별검사팀이 모은 증거 자료를 제출하기로 했다고 제럴드 네들러 하원 법사위원장이 10일 성명에서 밝혔습니다. 네들러 위원장은 10일 중에 1차분을 받아볼 예정이라면서 소속 정당에 상관없이 모든 법사위 소속 의원이 자료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하원이 11일 윌리엄 바 법무장관을 상대로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결의안을 전체 회의 표결에 붙일 예정이었는데요. 이 표결은 어떻게 됩니까?
아직 확실하지 않습니다. 연기됐다는 보도도 있고요. 예정대로 진행된다는 보도도 있는데요. 일단 하원 규칙위원회 결의안은 표결에 붙여질 전망입니다. 이 결의안은 하원 상임위원장들이 이 소환장 집행을 강제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내용인데요. 하원은 민주당이 다수당이기 때문에 무난히 통과될 것으로 보입니다.
결의안이 통과되면 소송도 바로 진행하는 건가요?
아닙니다. 일단 보류됐는데요. 네들러 위원장은 법사위원회가 원하는 자료를 법무부가 제출한다면 소송을 진행할 이유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의회가 맡은 임무를 다하려면 필요한 정보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네들러 위원장이 강조했는데요. 만약 법무부가 중요한 자료를 내놓지 않는다면 소송을 강행하는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이 바 장관뿐만이 아니라 돈 맥겐 전 백악관 법률 고문에 대해서도 의회 모독죄를 적용하는 결의안을 냈는데요. 이런 결의안이 나오게 된 배경을 좀 볼까요?
네, 하원 법사위원회는 앞서 편집되지 않은 특검 보고서 원문과 관련 증거 자료를 요구하면서 법무부에 소환장을 냈습니다. 하지만 법무부가 이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또 맥겐 전 고문에게는 청문회에 나와서 증언하라고 요구했는데 두 사람 다 이 바 장관하고 맥겐 전 고문이 다 이를 거부하면서 의회 모독죄가 적용된 겁니다.
하원 법사위는 특히 맥겐 전 고문 증언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그렇습니다. 맥겐 전 고문이 특검 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에 뮬러 특검을 해임할 것을 지시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민주당은 이 진술이 트럼프 대통령의 사법 방해를 입증하는 진술이라고 여기고 있습니다.
만약 의회 모독죄 결의안이 통과된다면 다음 절차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네, 결의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하원의장이 고발장을 워싱턴 DC 연방검찰에 보내고 검찰이 기소하게 되는데 의회의 모독죄로 고발된 사람은 재판에서 최대 $1,000 벌금이나 최장 징역 1년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민주당이 이끄는 하원 법사위원회와 법무부가 계속 대립하는 양상이었는데요. 드물게 합의가 이루어졌네요.
그렇습니다. 지난달 바 장관이 이 법사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특검 보고서에 관해 증언할 예정이었는데요. 청문회 진행 방식을 놓고 양측이 대립하면서 바 장관이 증언을 전격 취소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별도로 소환장을 발부했던 하원정보위원회 역시 법무부와 최근 타협에 이르렀는데요. 지난주 민주당 소속인 애담 쉬프 정보위원장은 법무부와 합의에 따라서 정보위 소속 의원들이 특검 보고서에서 편집된 기밀 정보 일부를 검토하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공화당 의원들은 법무부와의 이번 합의에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네, 하원 법사위 공화당 간사인 더 콜린스 의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의회의 의사 진행을 방해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번 합의가 보여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네들러 위원장이 이런데도 계속 의회 모독죄 표결을 진행할 예정이냐고 반문했는데요. 법무부 쪽에서는 아직 이렇다 할 반응이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10일 법사위원회에서 관심을 끄는 청문회가 열리죠.
네, 청문회 명칭이 뮬러 보고서의 교훈, 대통령 사법 방해와 다른 범죄들입니다. 이 러시아 스캔들은 러시아가 지난 미국 대선에 개입했고 이 과정에서 트럼프 후보 진영과 러시아가 내통했다는 의혹, 그리고 관련 수사를 트럼프 대통령이 방해했다는 이 사법 방해 의혹이 포함되는데요. 앞서 네들러 법사위원장은 이번 청문회에서 이 특검 보고서에 나온 사실들, 특히 대통령 사법 방해 부분에 집중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사법 방해 혐의에 대해서 특검이 어떤 결론을 내렸죠?
네, 특검은 트럼프 대통령이 사법 방해를 했는지 여부를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이 혐의와 관련해서 트럼프 대통령을 완전히 면죄시켜주지도 않았는데요. 그래서 민주당 쪽에서 이 사법 방해 혐의를 다시 조사하고 있는 겁니다. 특검은 또 다른 수사 대상이었던 러시아 내통 의혹에 대해서는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로 어느 누구도 기소하지 않았습니다.
청문회에 어떤 사람들이 나옵니까?
네, 전직 검사와 법률 전문가들이 나오는데요. 이 가운데 리처드 닉슨 전 대통령 당시 이 백악관 법률 고문을 지낸 존 딘 씨도 나오는데 이 시각 현재 이 청문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딘 전 고문은 이른바 워터게이트 사건과 관련이 있죠.
그렇습니다. 이 딘 씨는 워터게이트 사건 당시 사실을 은폐하는 데 관여했다는 혐의로 징역 1년을 살았습니다. 이 사건은 1970년대 초 닉슨 전 대통령 측이 민주당 선거운동 본부를 도청했던 사건인데요. 닉슨 전 대통령이 이 사건 때문에 결국 사임했죠.
이번 청문회에는 로버트 뮬러 전 특검은 참석하지 않는 건가요?
네, 참석하지 않습니다. 이 법사위 쪽에서 뮬러 전 특검 측과 청문회 증언 문제를 협의하고 있다는 그런 얘기가 있지만 아직 성사되지 않고 있습니다. 뮬러 전 특검은 최근에 연 기자회견에서 청문회에 나와도 특검 보고서에 담긴 내용만 언급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편 하원 법사위원회 외에 하원 정보위원회도 12일에 청문회를 여는데요. 이 청문회는 특검 보고서 내용의 정보적인 측면에 집중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청문회에도 역시 뮬러 전 특검이나 특검 측의 수사관들은 참석하지 않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다음 소식입니다. 미국에서 건강보험 개혁이 중요한 쟁점 가운데 하나인데요. 이와 관련해서 서부 캘리포니아주에서 눈길을 끄는 움직임이 있군요.
네, 새 회계연도 예산을 짜고 있는 캘리포니아주의회가 성인 불법 이민자 일부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예산을 책정하기로 9일 합의했습니다. 만약 이게 실현이 되면 주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인데요. 이 방안은 올해 취임한 개빈 뉴섬 주지사가 제안했고요. 민주당이 다수당인 주의회가 이를 받아들였습니다.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이 항목이 반영된 예산을 오는 6월 15일까지 처리해야 합니다.
해당 방안이 불법 이민자 전부가 아니라 일부에게만 적용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AP통신이 소식통을 인용해서 보도한 내용을 보면요. 이 소득이 낮은 19살에서 25살 사이 불법 이민자 가운데 자격을 갖춘 사람이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는 겁니다. 몇몇 주 의원이 이 혜택을 이 성인인 불법 이민자 전원에게 주자 이렇게 제안하기도 했는데요. 하지만 비용이 그렇게 되면은 뭐 34억 달러나 든다는 이유로 뉴섬 주지사가 이 제안을 거부했습니다.
메디케이드는 정부가 제공하는 건강보험 가운데 하나죠.
그렇습니다. 이 연방정부와 주정부가 협력해서 이 저소득층과 장애인에게 제공하는 건강보험입니다. 캘리포니아 주가 이 메디케이드를 일부 성인 불법 체류자에게 제공한다면 약 9만 명이 혜택을 받고 비용은 매년 9,800만 달러가 들 것으로 추정됩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는 이 방안 외에 건강보험에 가입한 중산층 가정에 보조금을 주는 항목도 만들 예정입니다.
보조금이라면 보험에 가입한 가정이 내는 보험료 일부를 대주겠다는 말인가요?
그렇습니다. 이 4인 가족 기준으로 소득이 15만 달러 이상이면 매달 100달러를 보조해 주겠다는 겁니다. 이 방안도 실현된다면 주정부 차원에서는 처음인데요. 그런가 하면 캘리포니아 주의회는 관련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건강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세금과 벌금을 매기는 방안도 거론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캘리포니아 주의회 공화당 의원들은 불법 이민자들에게 건강보험을 제공하는 것은 공평하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움직임은 전임 바락 오바마 행정부가 만든 건강보험 제도인 오바마 케어를 축소하려는 현 트럼프 행정부 조처와 반대되는 움직임이군요.
네, 트럼프 행정부는 오바마 케어가 규정한 건강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벌금 조항 등 이런 조항을 없앤 바 있습니다. 하지만 캘리포니아주는 연방정부의 이런 시도와는 반대로 지역 내 건강보험 제도의 수혜 대상을 늘리려고 시도하고 있습니다.
아메리카나우 마지막으로 경제 관련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대규모 합병 발표가 나왔군요.
네, 미국의 주요 방위산업업체인 레이시온과 항공기 엔진 부품 제조 업체로 유명한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UTC가 합병을 추진한다고 9일 발표했습니다. 두 회사의 이사진이 합병안을 만장일치로 승인했다고 하는데요. 새 회사의 이름은 레이시온 테크놀로지스로 정해졌습니다.
레이시온과 UTC, 어떤 회사인지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네, 먼저 레이시온은 1922년에 설립된 회사로 북동부 매사추세츠주 월섬에 본사가 있는데요. 1990년대 걸프전 당시 유명해진 지대공 미사일, 이 패트리엇을 개발한 것입니다. 군용기와 군사 부품,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도 생산하는 이 세계 4위의 방산업체인데요. 원래 가전제품 제조업체로 출발해서 전자레인지를 발명하기도 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한 해 매출이 2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테크놀로지스, UTC는 어떤 회사인가요?
네, UTC는 북동부 커네티컷주 파밍턴에 본사를 둔 복합기업인데요. 1934년에 항공기 엔진을 제조하는 회사로 출발한 뒤 조종실 기기와 비행기 좌석 등 각종 항공우주 관련 부품, 냉방기, 승강기와 에스컬레이터 등 이 다양한 제품을 생산하는 다국적 기업으로 성장했습니다. UTC는 또 인공위성을 통해서 처음 사진을 전송했고요. 위성 항법 장치 GPS를 이용해서 첫 신호를 받은 회사로도 유명합니다. 지난해 매출은 670억 달러에 달했습니다.
매출만 놓고 보면 UTC가 더 큰 회사인 것 같네요.
네, 그렇습니다. 하지만 두 회사는 이번에 이 동등한 조건에서 주식을 교환하는 방식으로 합병하기로 했습니다. UTC 주주들은 새 회사의 57%를 소유하게 되고요. 레이션 주주들은 43% 정도를 갖게 되는데요. 이 내년 상반기에 모든 절차를 마무리하는 것을 목표로 합병을 추진 중입니다.
새 회사 경영진도 정해졌나요?
네. 이 그렉 헤이스 UTC 회장 겸 최고 경영자 CEO가 이 새 회사 레이션 테크놀로지스를 이끌 예정입니다. 헤이스 씨는 9일 성명에서 두 회사의 결합이 항공우주산업과 방위산업의 장래를 규정하게 될 것,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톰 케네디 현 레이션 회장 겸 최고 경영자는 이사회 의장을 맡게 되는데요. 이 케네디 씨는 혁신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 새 회사의 본사는 매사추세츠주 보스턴에 들어서게 됩니다.
레이션과 UTC의 결합,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네, 방위산업과 항공 분야 판도가 크게 바뀌게 됩니다. 이 포브스지에 따르면요, 업계의 1위인 보잉사의 한 해 매출은 1000억 달러가 넘고요. 현재 보잉의 경쟁사인 록히드 마틴은 540억 달러에 약간 못 미치는데요. 이번에 레이션과 UTC가 결합하게 되면 이 한 해 매출이 740억 달러로 록히드 마틴을 넘어서는 거대 기업이 탄생하는 겁니다.
두 회사 합병이 이루어지려면 주주들과 관계 당국의 승인을 받아야죠.
네.
이번 합병 발표에 대해서 어떤 반응이 나오고 있습니까?
네, 트럼프 대통령 쪽에서 우려의 반응이 나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일 경제 전문 C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두 회사 합병이 계획대로 성사되길 바란다면서도 경쟁을 해칠 것이 염려된다고 말했는데요. 헤이스 UTC 최고 경영자는 합병 때문에 경쟁이 줄어드는 일은 없을 것이라면서 큰 문제 없이 정부 승인을 받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CNBC 방송은 전문가들을 인용해서 두 회사가 겹치는 분야가 별로 없기 때문에 승인을 받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아메리카나우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지금까지 부지영 기자였습니다. 계속해서 노래 한 곡 듣겠습니다. 여름 산들바람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내 마음속 제스민꽃 사이로 불어오죠. 노래하는 Summer Breeze 들어보시죠. 실젠 크로포츠가 부릅니다. See the curtains hanging in the window in the evening on a Friday night. Little light is shining through the window, lets me know everything's alright. Summer breeze makes me feel fine, blowing through the jasmine in my mind. See the paper laying on the sidewalk, a little music from the house next door. So I walk on up to the doorstep, through the screen and across the floor. Summer breeze makes me feel fine, blowing through the jasmine in my mind.
days of summer, the jasmine's in bloom. July is dressed up and playing her tune. And I come home from a hard day's work.
미국이 보입니다. 세상이 열립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계속해서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가 방송됩니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미국 곳곳의 다양한 모습과 진솔한 미국인의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김현숙입니다. 미국에서 의료인 부족 현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미국 의과대학협회는 오늘 2030년이 되면 의사가 12만 명 정도 모자랄 거라는 분석을 내놓기도 했는데요. 미국의 고령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에서 의사 부족 문제는 특히 더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미국 의사들의 이런 공백을 외국에서 건너온 이민자 출신 의사와 간호사들이 메꾸고 있는데요. 의료진 부족 현상이 특히 심각한 시골 지역은 이민자 출신 의료진에 더 많이 의존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이야기, 미국 시골 병원을 책임지는 이민자 출신 의사들.
미국 동부 펜실베이니아주의 댄빌은 인구가 4,600명 정도 되는 작은 시골 마을입니다. 이곳에 사는 사람들은 종합병원에 가려면 보통 1시간 이상은 차를 타고 나가야 한다고 하네요. 가이싱어 메디컬 센터는 이 지역을 대표하는 종합병원인데요. 이 병원의 크리스탈 무틀러 간호부장은 의료진 부족 현상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Like many hospitals across the country, Geisinger is faced with an aging community population.
미국의 다른 병원들과 마찬가지로 우리 병원 역시 노인 인구가 늘어나는 데 대한 대비를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 환자들도 그렇지만 의료진도 노령화를 보인다는 게 문제예요. 병원의 미래를 심각하게 생각해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가이싱어 병원에선 따라서 외국에서 온 간호사들에게 눈을 돌리고 있는데요. 자메이카 출신인 히모이 드루몬드 간호사도 그중 한 명입니다.
It's not easy to move with two girls away from family. Usually you're moving.
가족 친지와 떨어져서 어린 두 딸을 데리고 미국에 이주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새로운 기회를 잡고 싶어서 이렇게 미국으로 오게 됐습니다.
이민자 권익 단체인 뉴 아메리칸 이코노미에 따르면 미국 내 간호사의 15%, 간호 조무사의 23%가 이민자 출신입니다. 가이싱어 병원은 해외 인재들을 영입하기 위해 전문가로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고 합니다.
A long-term goal would be to get my certification in neuroscience.
저는 간호사로 일하면서 신경학 쪽으로 자격증을 따는 게 목표고요. 더 장기적인 목표라면 관리직 간호사에 오르는 겁니다.
미국에서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되면서 의료 보건 산업이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10년 안에 의료 관련 일자리가 130만 개 이상 창출될 것이라는 전망도 있죠. 하지만 간병인부터 전문의까지 다양한 의료 관련 일자리를 채울 수 있는 인력은 부족한 상황입니다. 뉴 아메리칸 이코노미의 앤드루 림 연구원은 시골 지역은 특히 의료진을 확보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도시 지역을 보면 인구 10만 명당 의사 비율이 200명이 넘습니다. 하지만 시골 지역은 인구 10만 명당 의사가 82명 정도로 의사 비율이 현저하게 낮습니다.
지난 5월 16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능력이 뛰어난 사람에게 우선적으로 이민 자격을 주는 메리트 베이스 제도를 도입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고학력자나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한 취업 이민을 확대하는 내용인데요. 실제로 이 정책이 시행된다고 해서 부족한 의료진이 확보될 수 있을지 장담할 수는 없다는 게 전문가들 의견입니다. 가이싱어 병원과 마찬가지로 챔벌스버그 종합병원 역시 외국 출신 의료진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의사의 거의 절반이 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민자들이라고 하네요.
When we interviewed, we didn't find sufficient.
의사들을 채용하기 위해서 면접을 많이 보지만 미국 의대를 졸업한 의사들을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대부분 시골에서 일하는 걸 꺼리거든요. 의대 졸업생 10명이 면접을 본다고 하면 정작 면접장에 나타나는 사람은 한 명 정도입니다.
챔벌스버그 병원의 골란 모스토파 박사는 따라서 이민자 출신 의사들이 빈자리를 채우고 있다고 했습니다.
I love my patients. I love what I'm doing in Chambersburg.
저는 제 환자들을 무척 아낍니다. 그리고 챔버스 병원에서 일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대부분의 의사가 그렇겠지만 보통 처음 진료를 시작한 곳에서 환자들과 끈끈한 정이 생기거든요. 환자에 대한 애착이 생기면 근무지를 옮기는 게 쉽지 않습니다.
챔벌스 병원에서 노인 환자들을 돌보고 있는 인도 출신 라가브 피루페티 박사는 자신의 일을 무척 좋아하지만 영주권을 받기까지는 긴 시간을 기다려야 할 것 같다고 했습니다. 리투페티 박사는 그러면서 시골 마을 주민들을 위한 자신의 헌신이 당연한 일로 여겨지진 않았으면 좋겠다고 했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 중장비 체험.
아이들을 보면 모래사장에서 노는 걸 많이들 좋아합니다. 작은 장난감에 모래를 퍼담기도 하고 모래성도 쌓고 구덩이를 파기도 하죠.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대개 모래 놀이와는 멀어지는데요. 미 서부 네바다주의 라스베이거스에 가면 어른들이 모래 놀이를 할 수 있는 공간이 있다고 합니다. 어릴 때처럼 장난감이 아닌 실제 중장비를 가지고 모래 위에서 노는 거라고 하네요. 놀거리, 즐길거리로 가득한 휴양도시 라스베이거스. 화려한 호텔들이 지나자 한 공터가 나옵니다. 중장비들이 서 있는 게 언뜻 보면 공사장 같은데요. 하지만 이곳은 지역 주민들과 관광객들로부터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입니다. Dig This란 이름의 이 특별한 공간에 문을 연 사람은 뉴질랜드 출신인 에드 멈시입니다.
I never really grew up out of my old sandbox. I always had a
어릴 때 갖고 놀던 모래상자에서 벗어나지 못한 셈이랄까요? 저는 항상 중장비에 호기심이 있었어요. 하루는 중장비를 가지고 실제로 한번 놀아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알아보니 중장비를 가지고 놀만한 데가 없더라고요. 그래? 그럼 내가 한번 시작해보지 뭐, 이런 생각으로 딕 디스의 문을 열었습니다. 현재 총 9대의 대형 중장비를 갖추고 있고요. 누구나 와서 중장비를 운전해볼 수 있습니다.
딕디스에선 $300를 내면 20톤에 달하는 중장비를 1시간 30분 동안 직접 작동해 볼 수 있습니다. 이 조종석이 앉기 전에 간단한 교육도 받아야 하지요. 이론 교육과 모형을 이용한 교육을 끝내면 비로소 중장비에 오를 수 있습니다. 자신의 운전 실력을 여러모로 테스트해 볼 수도 있는데요. 불도저를 이용한 타이어 옮기기와 굴착기로 땅 파기, 또 이름하여 굴착기 농구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평소에 해볼 수 없는 즐거움을 주다 보니 현재 미국 전역에서 사람들이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산드로 에라조 씨는 미국 동부 보스턴에서 왔다고 했습니다.
I just was down in Vegas for my birthday is tomorrow.
저는 생일을 보내려고 라스베이거스를 찾았어요. 인터넷으로 라스베이거스에서 즐길 거리를 찾다가 여기를 알게 됐죠. 직접 와서 해보니까 정말 재밌어요.
이 대부분의 방문객이 성인이지만 가끔 청소년이 찾기도 합니다. 맥스 버거 군은 14살이라고 했는데요. 성인 못지않게 능숙하게 중장비를 다뤘습니다.
I came last year around this time, so yeah, it's really fun. I'd come back.
저는 작년에도 여기 왔었는데 너무 재미있길래 올해 또 왔어요. 전 워낙 기계 운전을 좋아해서요.
또 딕 디스는 남성들만의 공간이 아닙니다.
50% of our clients are women. So it's just not the guys that want to do it.
고객들 가운데 절반이 여성입니다. 남성들만 중장비를 좋아하는 게 아니에요. 여성들 중에도 은근 중장비 운전을 해보고 싶어하는 경우가 꽤 많더라고요.
멈 씨는 지난 2007년 딕 디스의 문을 연 이후 사업이 안정세를 이어가고 있다며 앞으로 미국뿐 아니라 해외에도 이런 어른들을 위한 놀이터를 열고 싶다고 했습니다. 네, 구석구석 미국 이야기. 다음 주에는 미국의 또 다른 곳에 숨어있는 이야기와 함께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생활 영어부터 뉴스 기사의 고급 영어까지 다양한 영어 표현을 배워보는 익스프레션 익스프레스가 이어집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VOA 뉴스에 자주 나오는 뉴스 표현 배워보는 Expression Express 시간입니다. Let's get right into it. 불법 이민은 미국 의회에서 자주 논쟁거리가 되는 주제입니다. 오늘은 미국 국토안보장관의 의견을 통해 사회현상을 나타내는 표현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You don't think they're a security threat. You don't think they're an economic threat, but you wouldn't support any kind of pathway to citizenship.
I won't support things that will continue the crisis that we have at the border by serving as a pull factor alone. No, ma'am.
자, 여기서 흥미로운 표현 하나 나왔습니다. Pull factor. Pull 하면 끌어당기다. Factor 하면 요인. 끌어당기는 요인, 즉 pull factor 하면 인구 이동의 주된 원인을 가리키는 유입 요인을 뜻합니다. 유입 요인에는 varied employment opportunities, 다양한 일자리, better policing, less crime, 좋은 치안 유지와 낮은 범죄율 등을 들 수 있겠죠. 연방 하원 의원 타이러스가 묻습니다. So you don't think they're a security threat? 그들, 즉 불법 이민자들이 안보를 위협한다고 여기지 않고 You don't think they're an economic threat? 경제적 위협이라 여기지 않지만 But you wouldn't support any kind of pathway to citizenship. 그들이 시민권을 받을 수 있는 어떤 pathway, 경로도 지지하지 않겠다는 건가요? 이에 대해 국토안보장관 니오슨이 답합니다. I won't support. 저는 지지하지 않을 겁니다. 뭐를? Things that'll continue the crisis we have at the border. 국경에서 우리가 겪고 있는 위기를 지속시킬 일들을 by serving as a pull factor alone. 단독 유입 요인으로 작용하여, 즉, 국토안보장관이 불법 이민자들이 시민권을 쟁취하는 것을 support, 지지한다면 결국 더 많은 불법 이민자들을 불러들이는 유입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Let's listen to the dialogue one more time.
You don't think they're a security threat. You don't think they're an economic threat, but you wouldn't support any kind of pathway to citizenship.
I won't support things that will continue the crisis that we have at the border by serving as a pull factor alone. No, ma'am.
그럼 유입 요인의 반대로 인구 이동의 원인이 되는 부정적 요인, 즉 배출 요인은 어떻게 표현할까요? Pull의 반대는 push, 밀어내다. Pull factor, 유입 요인, push factor, 배출 요인이란 뜻입니다. 예문 한번 볼게요. Pull factor, 유입 요인. Washington, D.C.'s major pull factors include government jobs and numerous attractions such as historic sites and museums. Washington, D.C.'s major pull factors include government jobs. 워싱턴 D.C.의 대표적 유입 요인으로는 정부 관련 일자리와 and numerous attractions such as historic sites and museums. 여러 관광 명소인 사적지나 박물관 등을 들 수 있습니다. Washington, D.C.'s major pull factors include government jobs and numerous attractions such as historic sites and museums. 반대로 push factor, 배출 요인 예문 보겠습니다.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re a common push factor of migration.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는 are a common push factor of migration, 흔한 인구 이동의 배출 요인입니다. Natural disasters such as earthquakes are a common push factor of migration. That's a wrap for today's lesson. 오늘은 배출 요인, 유입 요인, push factor, pull factor에 대해 공부해 보았습니다. Thank you guys so much for joining me on Expression Express today. I w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생방송 여기는 워싱턴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계속해서 세계 뉴스와 워싱턴 뉴스 광장이 이어집니다. 많은 애청 부탁드리고요. 지금까지 진행의 이은영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The Voice of America.